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유명 운동 선수들이 기록 향상을 위해 약물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알고 있다며 세계 반도핑 기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체육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스포츠계 약물 사용과 전쟁을 벌이겠다며 러시아의 반도핑 정책은 세계 반도핑 기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에 엄격히 부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러시아의 자체 반도핑 기구와 공인연구기관에 의한 위반 사항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세계 반도핑 기구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 반도핑 기구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육상경기연맹에 러시아 선수들의 경기 출전을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 운동선수들과 감독, 훈련요원, 의사, 그리고 러시아 반도핑기구와 공인연구기관 등 러시아 여러 기관들이 약물 의혹에 연루돼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자신과 네타냐후 총리의 의견이 크게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회담이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 협력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테러를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군사 정보 분야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지난 8일 실시된 총선거 개표 작업이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134곳의 하원 선거구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126석을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군부가 지원하는 집권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이끌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는 오늘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당이 전체 의석의 7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치 여사는 또 미얀마 현행 헌법이 자신의 대통령 출마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같은 조항이 승리한 당 대표로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은 터키가 유럽의 민주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늘 발표한 터키의 유럽연합 회원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에서 터키 정부가 유럽연합 가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만 유럽연합 기준에 반하는 일부 핵심 법률들로 인해 그 같은 관심이 상쇄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근거로 터키 사법부의 독립성 결여와 언론인들에 대한 억압과 이협 등을 꼽았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터키에서 최근 고조되고 있는 폭력 사태가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최근 몇 개월간 남동부 쿠르드 반군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올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가 입수한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 초안에 따르면 아세안은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국제법 존중, 항해의 자유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 강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영내 대다수 국가들은 다자 간 해법을 옹호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직 당사자 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동국가 요르단의 국제경찰훈련소에서 총격으로 미국인 교관 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미국인 훈련교관 2명이 숨지고 또 다른 미국인 2명이 다쳤다며 아직 범행 동기를 추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요르단인 2명과 남아프리카 교관 1명도 숨졌으며 사살된 총격범을 포함해 전체 사망자는 적어도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모습이 텔레비전 기록물에 여전히 나와 그의 거취를 놓고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최첨단 무기를 계속 투입하고 있다고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For decades, the United States has helped create stability in the Asia Pacific.
한국의 이산가족 절반 이상은 생사 확인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국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구름이 많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모습이 북한 관영 텔레비전의 기록 영상에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 비서의 거취를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9일 오후 방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 기록 영상에서 김 제1위원장을 수행하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4일 처음 방송됐고 8일에도 방송을 탔습니다. 최 비서는 지난 7일 사망한 리을설 북한 인민군 원수의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데 이어 9일 김 제1위원장의 리을설 빈소 조문 관련 보도에도 동행자로 거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숙청이나 철직 또는 사망 등 갖가지 신변 이상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북한 매체에서 최 비서의 모습을 여전히 내보내고 있어 그의 거취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록 영상이긴 하지만 최 비서의 모습이 관영 매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 비서가 건재하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기록 영상 등장만으로 최 비서의 신상 문제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했을 때에도 한동안 관영 매체의 기록 영상에서 그의 모습을 삭제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입니다.
최용해가 계속해서 TV 영상이 나오는 것은 현영철의 예로 봤을 때 숙청이 당했다 손치더라도 당장 그것을 지우지 않는 그러한 김정은식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내적으로도 중국을 의식이 해서는 그런 여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선전선동부의 실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정부도 최 비서의 신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당 비서가 빠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공식 행사에서 최 비서의 등장 여부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 비서가 항일 빨치산 후손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빨치산 그룹은 북한 정권 정통성의 한 축이 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만일 최 비서가 어떤 이유로든 숙청을 당했다면 권력층 내부에 큰 동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같은 빨치산 2세인 오일정 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과 김정일 시대부터 승승장구해온 리제일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이름이 함께 빠진 점을 주목해 빨치산 후손 그룹에 대한 김 제1위원장의 본격적인 길들이기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김 박사는 빨치산 후손들은 북한 정권에 자신들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룹이라며 이들은 오래전부터 김 제1위원장의 권력 승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빨치산 후예들도 지금까지는 자기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빨치산을 그대로 남겨놨지만 지금 이제 4년차 들어오면서 빨치산 후예들이었던 움직임이 자기한테 김정은에게 아니면 김씨 왕족들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제거하는 차원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박사는 그러나 빨치산 그룹은 북한의 세습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중추 세력이기 때문에 지배층 균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최 비서 등을 숙청까지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철직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 권력층 연구의 권위자인 한국의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를 연결해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를 둘러싼 신변 이상설의 배경과 파장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최 비서의 이름이 빠져 있는 북한의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명단이란 어떤 것인가요?
북한은 중요한 인물이 사망을 하면은 최고 지도자가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고인에게 조의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은 북한 노동당 지도부의 핵심 실세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전부 다 그룹별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은 네. 북한 핵심 엘리트들의 변동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거기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부장 및 부장급 인사 뭐 등의 순으로 이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령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중에 누가 빠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제명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 비서의 이름이 장의위원 명단에 없다는 것은 그가 사망했거나 해임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최룡의 비서가 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설령 뭐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더라도 이 장의위원회라는 이 조직은 뭐 각종 행사의 주석단처럼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자리의 명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최룡이 사망했다면은 당연히 최룡이를 위한 장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뭐 보도가 없었고 뭐 해임되지 않고서는 그의 이름이 빠질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해임이 됐다면 장성택이나 현영철처럼 숙청됐을 것으로 볼 수도 있나요?
현영철의 이름이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의 정치위원 그룹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가 해임된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숙청은 그보다 진전된 것으로 보통 숙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특정 인물이 처형되었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졌거나 그래야 이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판단할 만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해임까지는 확실하지만은 숙청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임됐다면 그 해임 사유는 과연 무엇이겠나 하는 것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최룡해가 해임됐다면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정은에 대한 불경죄고 또 하나는 큰 비리 연루 가능성인데 김정은 집권 이후 이제 해임되거나 숙청됐던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리용호 총참모장 그리고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리용호는 이제 김정은 앞에서 군부의 입장을 너무 강하게 대변했다가 불경죄로 갑자기 전격적으로 해임이 되었고요. 장성택의 경우는 그의 측근이 김정은의 지시보다 장성택의 지시를 더 중시하는 그런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장성택 측근이 먼저 처형되고 장성택까지 뭐 처형이 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영철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어린 사람으로 비유하고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보고가 돼서 처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면은 김정은의 권위를 부정을 했다는 거고 그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뭐 해임되거나 뭐 처형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룡해 비서도 그럴 가능성이 현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해임이 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최룡해 비서가 어떤 인물인가요?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다음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항일발치장이 있다면은 바로 최룡해의 부친 최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연은 과거 이제 일제시대 뭐 일본 이제 이게 김일성 다음으로 이제 두려워했던 뭐 발치산 인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룡해는 부친의 후광을 받아서 이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든가 총정치국장 등 북한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항일발산 2세를 대표하는 뭐 주자로서 이제 간주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가 그런 이제 인물이라 하더라도 만약 김정은의 권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사석에서라도 했다면은 이제 즉각적으로 해임될 수밖에 없는 게 북한 체제의 어떤 특성입니다.
네. 그런 최 비서가 실각했다면 빨치산 후손 그룹에 대한 조직적 제거 조직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리허설 국가장위원회 명단에서 최룡의 이름이 빠진 것 못지않게 또 주목할 부분이 최룡이 함께 이제 대표적인 항일 빨치산 2세인 오일정의 이름도 빠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일정은 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을 맡고 있는데 그의 부친이 오진우라고
아, 네.
오랫동안 북한에서 인민 무력 부장을 하고 총 정치 부장을 했던 뭐 군부 내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오진우의 아들 오일정도 이번에 이름이 빠졌다라는 걸 보면은 이제 항일빨치산 2세 그룹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이번 뭐 이제 어떤 최룡의 오일정의 해임을 계기로 항일빨치산 2세 그룹의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김정은의 신정 체제가 더욱 강화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 비서 실각이 확인될 경우에 앞으로 북한의 권력 지형은 어떻게 변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최룡의 비서의 실각이 확인이 되면은 대내적으로 과거 리영호 군 총참모장 그리고 장성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과 같은 큰 충격을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는 노동당 지도부와 항일빨치산 그룹에서 큰 심리적 동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최룡해가 근로단체 담당 비서로서 청년들을 오래 상대했고 또 주민들하고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청년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좀 심각한 동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이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는데
네.
이제 북한 뭐 중간급 간부들 중에 특히 해외 나가 있는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북한을 이탈해 뭐 한국으로 이제 탈북할 가능성 그런 인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지도부 내에서는 뭐 최룡의 공백을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리고 김원웅 국가안전부위부장 조현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그리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그렇겠지만은 북한 지도부 내 어떤 김정은에 대한 간부들의 어떤 신임이라든가 신뢰 이런 거는 뭐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야,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를 연결해서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둘러싸고 확산되고 있는 신변 이상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더욱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중국을 다녀온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데 좌절감을 느끼면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보다는 북한의 대화 신호를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외교정책 전국위원회 대표단으로 동북아 국가들을 방문한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중국에서 북한 핵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은데 주목했습니다. 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9일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비관적 시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My sense was that was because the Chinese share our own frustration at not knowing how to engage with the North Koreans on this issue.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진지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접근법을 닫는 바람에 중국 역시 북한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이 전 대사는 중국의 전직 고위 관리로부터 북한이 스스로를 가둔 상자, 즉 고립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깨닫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I did hear from a prominent former official the view that North Korea was coming or had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all of its efforts to find a way out of the box it had put itself in had failed.
북한은 유럽과 러시아 등을 기웃거렸지만 어떤 나라도 북한이 자초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관련국들은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대화 신호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는 게 이 중국 인사의 제안이었다고 로이 전 대사는 전했습니다. 로이 전 대사는 최근 북한이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을 예로 들며 한반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국의 역할을 배제한 채 미국을 직접 상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성공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Well, in fact, we've seen a certain signal in the proposal for U.S. and North Korea to negotiate a peace agreement.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역시 중국에서 북핵 문제의 조속한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는 목소리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기발한 착상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not much expectation on the part of the Chinese with whom we met that there will be a breakthrough on the nuclear issue with North Korea anytime soon.
그러면서 중국이 이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뒷전으로 미루고 대신 영내 안정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선회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편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내 비관적인 시각을 전했습니다.
I found the level of this so-called Korea fatigue or frustration with Seoul much more intense and much more widespread than I had anticipated.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일본 인사들이 한일 관계 개선보다 중일 관계 개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소위 한국 피로감이나 한국에 대한 좌절감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널리 확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현 단계에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대규모 경제협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한국 내 이산가족 생존자 6만 6천여 명 가운데 3만여 명이 북측 가족의 생사 확인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10일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 특강에서 한국 내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나머지 절반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러 이유로 생사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올해 안에 실시하자며 북한의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제안했습니다.
6만여 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한 측에 일괄 전달할 것입니다. 북한도 이에 동참해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 장관은 생사 확인에 동의한 이산가족 가운데 북측 가족과의 만남을 거북해하는 이들도 있어 서신 교환 등에 더 신경을 쓰고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측도 생사 확인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상봉 방식의 문제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한국 정부의 당국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에 응하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속도 조절 차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8월 25일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당국 간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열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한국 정부의 세 차례 예비 접촉 제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남북 당국 간의 기본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들이 만나봐야 의미가 없다며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성숙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민간 교류는 가능한 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범위 안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깨트린 채 북한과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따라 교류협력의 폭과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설명입니다. 홍 장관은 또 지난 5일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이 논의 과제에 포함된 데 대해선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북한 역시 남북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내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킹 특사가 서울에서 한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인권과 인도주의 사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킹 특사는 내일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회의인 서울인권대화 창립대회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킹 특사는 7박 8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오는 18일 워싱턴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북한이 16세 이하 아시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4강에 올랐습니다. 이 대회에서 5회 연속 4강에 올랐습니다. 오는 12일 중국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9일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2015년 아시아 축구연맹 AFC 16세 이하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B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과 1대1로 비겼습니다. 북한은 전반 시작 2분 만에 터진 성향심 선수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 19분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북한의 황영선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AFC와 인터뷰에서 추가 골을 넣어 승리하지 못해 아쉽다며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넣은 뒤 선수들이 방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타이완과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5대0과 4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조별리그 총전적 2승 1무 승점 7점을 기록하면서 조 2위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경기에 비긴 일본도 2승 1무를 기록했지만 골득실에서 북한에 앞서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12일 A조 1위로 4강에 오른 중국과 결승전 진출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내년에 요르단에서 열리는 2016 국제축구연맹 FIFA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AFC 16세 이하 여자 선수권 대회는 지난 2005년에 시작돼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북한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5회 연속 4강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07년에 우승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회 연속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뒤덮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만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한국을 물론 북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화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연료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북한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반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에 머물렀습니다.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 성분을 가진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대기 중 부유 물질로 그 가운데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을 초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한국 국립환경과학원 유정아 연구원입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사실은 단일 물질이 아니고 여러 개 물질이 섞여서 만들어진 혼합물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뭐 자동차 같은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물질들, 그리고 우리 공장에서 뭐 연료 연소시키면 나오는 오염 물질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물질 중에 입자상 물질을 저희가 미세먼지라고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한반도에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일상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에 출현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이나 북풍을 타고 서해상 또는 북한을 관통해 한반도를 통과하거나 또는 기압계가 정체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미세먼지가 서해상에 축적되고 한반도에 이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로로든 한반도는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의 민간 예보기관인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은 한반도에 나타나는 미세먼지 가운데 중국발 미세먼지는 전체의 40% 정도로 날로 더해가는 중국의 공업화, 도시화, 자동차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중국이 가장 많은 걸로 봐요. 한 40% 영향 정도 주는 걸로 보고 있고 먼저 시작은 중국 쪽에서 일단 이 미세먼지가 좀 들어왔고요. 북서풍이나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중국이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게 결국은 난방, 자동차 대수 증가, 공업화, 도시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가 굉장히 극심하게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난방이 석탄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청정 에너지보다는.
반 센터장은 중국발 미세먼지 농도는 갈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자동차 대수는 지난 2005년 3,160만 대에서 지난해 1억 5,400만 대로 5배 가까이 늘었고 중국의 공업화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반도 내에서 만들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도 심각합니다. 한국국립환경과학원 오염물질 배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한국 내 무연탄과 유연탄, 경유의 연소가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약 12만 톤의 85%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한국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미세먼지가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반기성 예보센터장입니다.
제일 나쁜 게 건강이죠. 일단 뭐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 되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 심혈관계 질환자들, 호흡기 질환자들, 노약자들은 상당히 위험하죠. 사망률도 증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임산부 같은 경우 그 저체중아를 출산한다거나 뭐 최근의 연구에서는 치매까지도 불러일으킨다 이런 그 학설까지 나오고 있죠.
특히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로 규정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로 혈액을 따라 신체에 들어가 동맥 경화를 촉진하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폐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 미세먼지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길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교수는 북한이 연료로 주로 목탄이나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자체의 오염원이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연료 체제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얘네는 뭐 석탄이나 목탄들 주로 쓸 거거든요. 그쪽 연료니까 연료 체계가 나빠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상태도 나쁘고 양도 꽤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쪽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연출이 돼서 우리나라로 영향을 주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측정이나 모니터링 같은 건 안 하고 있어서.
임 교수는 한반도의 정확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개선돼 관측 장비를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의 산업화 수준이나 자동차 대수를 계산했을 때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선 미세먼지 영향이 크진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국립환경과학원 유정아 연구원입니다.
중국에서 만일에 미세먼지가 적절한 기상상태가 맞아가지고 넘어오게 되면 북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북한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나 중국보다는 산업활동들이 활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배출되는 물질 자체가 물론 이제 그런 저감 기술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배출 자체는 우리나라보다는 더 적을 수는 있죠.
유 연구원은 이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할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외출한 뒤엔 손과 얼굴, 몸을 깨끗이 씻고 무엇보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투데이 풍경입니다.
호주의 동화 작가가 북한의 아동문학 서적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차든슨 씨는 호주 시드니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30대 아동문학 작가입니다. 리처드슨 씨는 국제안보 석사학위를 받고 2011년 캄보디아와 중국, 베트남을 여행할 만큼 아시아 문화와 공산당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 매우 흥미를 느낀 리처드슨 씨는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고 직접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리처드슨 씨는 몇 차례 북한을 방문해 북한 아동 도서를 접했고 북한 당국의 어린이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도서업자로부터 만화와 소설 등 70여 점의 북한 아동문학 창작물을 구입한 리처드슨 씨는 지난 3년 동안 이 책들을 연구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어린이 정책과 조치, 한국 통일의 도전과제란 제목의 이 논문은 북한 당국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교육하고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논문을 발표하기 전부터 리처드슨 씨의 연구 내용은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BBC 방송 등 미국과 영국 언론들에도 소개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리처드슨 씨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Firstly, because unfortunately, almost every discussion about North Korea, especially in the West, revolves particularly around the military situation.
북한 어린이들의 삶에 대한 서방 세계의 무관심과 북한 당국의 심리 문화 정책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마당을 통해 서방 문물을 접하는 북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북한 당국의 정책은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연구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처드슨 씨가 구입한 아동 도서들은 1980년대 말에서 2012년까지 출간된 것들인데요. 리처드슨 씨는 북한 아동 도서를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예상과는 달리 세계 여느 나라들의 아동 도서들처럼 우화와 옛날 이야기, 과학소설, 모험 등 웃고 울리는 소재로 내용이 매우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또 거의 예외 없이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일본군과 미군이 등장한다며 북한 어린이들이 서방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낯설고 충격적이었던 건 모든 도서에 공통적으로 최고 지도자 중심성이 흐르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리처드슨 씨는 밝혔습니다. 마치 지도자와 주민들이 신과 피조물의 관계로 느껴질 만큼 주민들은 지도자를 사랑하고 지도자를 위해 죽을 준비까지 돼 있으라는 주제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슨 씨는 최고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영웅으로 만든 아동 도서들은 북한 작가들이 지도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작품을 쓰기 때문이라며 자유롭게 작품을 쓰는 자신의 상황이 다행으로 생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에서 북한학을 가르치고 있는 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 대남 심리전 작가 출신 탈북자 장진성 씨는 북한에는 개인 작가도 아동문학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일단은 북한에는 개인 작가는 없어요.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에 소속돼야 되고 당에서 위에서 준 주제를 갖고 지령창작을 하는 거죠. 지령창작, 도구로서 역할을 할 뿐인 거죠. 개인 창작을 그 허용이 안 되는 거죠. 북한에서 오직 그 허용되는 것은 충성문학뿐인데
장 씨는 저항문학을 시도했던 일부 북한 작가들이 몰래 자기 작품을 숨겨놨다 우연한 사건으로 적발돼 수용소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성문학만 존재하는 북한에 아동문학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에는 아동문학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치화된 그런 세뇌성 선전수단만이지 진정한 문학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아동 세뇌용 교과서와 같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수령의 혁명 역사와 함께 성장을 해요. 어렸을 때는 그 수령의 어린 시절, 좀 더 커서는 청년 시절 이런 식으로 그 같이 혁명 역사와 함께 성장하는데 바로 북한의 아동문학은 수령 신격화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드니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리처드슨 씨는 이런 북한의 체제와 북한의 어린이들의 심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아 호주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과의 만남은 북한의 아동문학 정책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리처드슨 씨는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씨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추억까지 지배당하는 탈북자들은 탈북 후 정착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것이 한반도 통일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처드슨 씨는 어느 나라든 아동도서는 어린이를 위해 쓰여져야 하며 좋은 이야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ltimately, I think whether an author is writing for children in North Korea or South Korea or Australia or America,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tell a good story.
리처드슨 씨는 자신의 작품에 북한 이름의 등장 인물을 넣을 만큼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북한 문학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제주도에 새 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됐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비행기로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오늘 한국의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제주국제공항에 이어서 서귀포 신산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5년 이전에 제주도 성산포를 내려다보며 이착륙하는 새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제주국제공항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2005년에 제주를 찾았던 관광객 수가 1,135만 명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1,572만 명이 됐고요. 지난해 2014년에는 2,320만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이 되면 3,200여만 명, 2025년에는 3,900여만 명, 2035년에는 4,5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제주를 찾게 된다는 예측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10년 전에 비해서 2배 늘어난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10년 뒤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난다면 제주공항으로서는 이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분석조사 결과 2018년이 되면은 현재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가 된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공항을 확장해서 제2활주로를 건설하는 것도 타진을 했다가 환경 파괴 등의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 새 공항을 건설해서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1시간당 항공기 운영 횟수가 34개인데 34회가 되는데 새 공항이 건설된다면 모두 76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새로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곳인 유명 관광지 인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선산리 일대입니다. 제주도는 그 한라산 외에도 유명한 곳이 참 많은데요.
네.
서귀포는 대규모 감귤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제주도의 남서쪽 지역입니다. 중문관광단지, 성산 일층봉이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쪽도 있고 또 반대하는 쪽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에서는 제주 신공항 건설을 국가적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숙박업계 역시 크게 반기고 있는데요. 이 새 공항 건설 계획에 땅값이 들썩여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지역민들은 토지 문제라든지 공항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와 제주시의 설명회가 급하게 열렸습니다. 국가적 산업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으로 듣겠다. 너무나 심각한 갈등에 처하면 공항 건설 계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롭게 건설 계획이 발표된 신공항, 469만 평방미터 규모입니다. 건설되는 돈은 건설에 투입되는 돈은 35억 4천만 달러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17번째 공항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인천과 김포 등 국제공항이 8개가 있고요. 원주, 여수, 사천 등 8개 국내선 공항이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환경위기시계, 한국환경위기시계 초침이 9시 19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의 환경위기시계는 9시 19분을, 전 세계 환경위기시계는 9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4분이 더 빨라졌지만 한국은 지난해에 비해서 8분 늦어졌고, 하지만 여전히 위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환경재단이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이 0시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고 12시가 환경상태계가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죠?
그렇습니다. 뭐 보통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여기는 12시간 단위입니다.
네.
0시에서 3시까지는 좋은 편이고요. 3시에서 6시는 불안한 편, 6시에서 9시는 심각, 9시에서 12시는 위험 수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2시에 가까워지면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지구본, 둥근 지구본 위에 시계 분초가 움직이고 있고, 4분의 3은 빨간색의 죽음의 땅으로, 나머지 4분의 1 정도가, 4분의 1에 못 미치는 부분이 푸른빛이 선명한 지구가 드러나게 설명해놓은 이 환경재단의 자료가 그 심각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환경위기 시각이 9시 19분, 12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구 환경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지금으로서는 시계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위기 시계를 빨리 돌아가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기후 변화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환경 문제로 꼽고 있는데요. 현대 사람들의 지구 온도를 높이는 그런 생활 방식, 오염, 생태 다양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한국에서는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녹조 등의 환경 이슈들이 많았는데도 이 환경위기 시각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이 늦춰진 것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감을 한국 사람들이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치러진 환경미화원 시험장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 오늘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으로 알아볼까요? 응시자들이 어깨에 메고 달리는 것이 모래주머니인가요?
그렇습니다. 20kg짜리 모래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100m 달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빨리 달리는 체력검사를 하는 시험인데요. 쓰레기통을 쓰레기차에 나르고 던지고 해야 되는 체력이 중요한 직업이어서 이런 체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지역자치단체별로 치러지지만 모래주머니를 메고 달리기, 2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등의 체력검사, 서류검사, 면접시험 점수를 환산해서 최고 점수자를 환경미화원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맘때가 전국의 구청, 군청별로 환경미화원을 뽑는 데입니다.
이 환경미화원도 학력이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특정 이상의 학력을 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각한 구직난 때문에 대학은 물론이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도 환경미화원이 되겠다고 응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에 시험이 시작되는 제주시의 경우는 8명의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12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남자는 17대 1, 여자는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가 대학 졸업자였습니다. 힘들고 험한 직업이지만 고학력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환경미화원은 시나 구, 군청 소속의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공무원은 한국에서도 직업 안정성이 높은 편이라죠?
그렇습니다. 흔히 시체말로 말하기는 잘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잘릴 위험이 적다. 뭐 이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한때는 철밥통이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젊은 청년 구직자들도 많지만 그중에 하나로 환경미화원에 응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미얀마 총선에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50년 넘게 계속된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의 권력 이양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얀마 총선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고 있군요.
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총선거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발표가 늦춰지고 있긴 하지만 오늘 오후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하원 134개 의석 중에 126개를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당이 차지를 했고요. 집권당인 통합단결발전당은 8석을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의석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수치 여사를 비롯한 야당 관계자들은 승리를 예상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집권당 낙선자들을 자극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이 선관위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결과를 왜곡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미얀마에서는 지난 1990년 총선 때 당시에도 수치 여사가 이끄는 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군부가 선거 결과를 뒤집고 계속 집권했던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 미얀마에 파견한 선거 감시단장은 민주주의 민족동맹당 측에서 개표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하지만 집권당 후보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수치 여사가 이끄는 당의 압승으로 결과가 굳어진다면 50여 년 만에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의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거 때문에 권력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미얀마에서 25년 만에 이루어진 자유총선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완벽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진 못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부가 전체 상원 의석 중에 25%는 선거 없이 군부 출신 인사들에게 돌아가도록 이미 정했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나머지 75% 의석에 대해서만 선거로 선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단독 정부를 구성하려면 이번 선거로 뽑는 75% 의석 중에 67%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치 여사 측 관계자들의 발표로는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공식 개표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민주주의 민족동맹단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더라도 군부 출신인 테인 세인 현 대통령은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 건가요?
대통령 선거도 내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의 후보를 추천한 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요. 민주주의 민족동맹당 다수의 의회가 출범하면 내년 대선에서도 군부 인사의 집권이 끝나고 민간 출신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문제는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출마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미얀마 군부가 헌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인사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영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영국 국적의 아들을 둔 수치 여사도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 수치 여사를 겨냥한 개정이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네, 이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헌법을 바꾸려면요, 전체 의원의 75%의 지지가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부에서 전체 의석이 25%를 자동으로 군부 출신 인사에게 돌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네.
당장 이제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군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수치 여사는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집권당 지도자로서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런 입장을 밝혔다죠.
그렇습니다. 오늘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수치 여사는 이번 선거에서 뽑는 75% 의석의 대부분을 자신의 민주주의 민족동맹당이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자신이 헌법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집권당 지도자로서 국정운영에 있어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당 지도자로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수치 여사는 25년 전에 선거에서 승리하고도 군부에 의해서 집권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는데 이번에도 혹 그럴 우려가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거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수치 여사는 군부에 의해서 오랫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가서 상을 받지 못했었죠.
네.
또 수십 년 만에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곳을 방문을 해서 연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수치 여사는 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시대가 변했고 국민들도 변했다면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협박이 있었고 공정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자유롭게 치러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버마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했군요.
네, 사실 어제 만남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두 정상의 벌써 13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어제 특히 관심을 모았던 점은 이란 핵협상에 대한 견해 차이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어붙었고 두 정상과의 사이도 멀어진 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진 회담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을 의식한 듯 두 정상은 상호 동맹국으로서의 중요성과 또 앞으로 관계 개선 방안, 또 안보 등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동맹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어제도 이제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과 네타냐후 총리가 좁은 현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냐면서도 하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군사협력은 미국의 지역안보 구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확대 의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타냐후 총리도 미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특히 이 테러 세력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도 미국과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대규모 군사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도 밝혔는데요. 미국은 현재 이스라엘에 연간 30억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번 현행 협정이 만료되는 내년 이후에는 최대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 미국의 지원이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서부의 실상을 그린 영화 와이엇 어프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보안관 와이엇 어프가 무법자들을 물리치고 서부 개척시대의 전설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